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갖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오늘은 5장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4장을 보았을 때, 4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5장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부의 그러한 갈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종족들의 대적 들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큰 위협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그 내부에서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정말 너무도 현실적이라서 놀랍습니다. 참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생기게 된 큰 아픔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 간의 갈등일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크고 작은 집단에 모두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정말 주위에 어려움도 많은데 그래서 단결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는 정말 생각만 해도 힘이 쭉 빠졌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자기들의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는 장면으로 5장은 시작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으니 아멘. 참 뭔가 정말 속 터지는 일이 있어서 남편과 아내들이 나와서 크게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이렇게까지 나온 것을 보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정말 부부끼리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정말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4절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노력하면서 성벽을 쌓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실제로 24시간 7일을 숨쉼 없이 일을 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들은 이 일이 끝이 없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게 같은 것으로 흙과 돌을 쉼 없이 나르며 대적들이 공격할지도 모르는 긴장이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상상을 초월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헌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런데 그런 헌신과 피곤함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 적어도 5가지 이상의 그들의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2절에서 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몇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딸 아들 딸들이 많은즉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취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또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로 잡히고 기근으로 인해 곡식을 사야 하겠다 하고 또 몇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왕의 세금을 바치려고 우리 땅과 포도원을 맡기고 돈을 빌렸도다. 5절 그러나 이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거늘 보라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속박하여 종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몇 사람이 벌써 속박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땅과 포도원을 차지하였으므로 그들을 속량할 힘이 우리에게 없도다 하였더라. 아멘. 정말 딱한 그러한 처지죠. 정리를 해보면 첫째,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근이 심해 먹을 것이 없었다. 또한 둘째, 땅과 재산이 곡식을 위해서 담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세금이 너무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맡기면서 세금을 치르는데 정말 여력이 없었다. 네 번째로 자녀들도 속박당하여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구해낼 방법, 속량할 방법, 그리고 자신의 재산들을 다시 속량할 그러할 능력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숨만 나오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 내에서도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어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저희도 최근의 경제 구조로 인해서 특히 팬데믹과 더불어 부익부 빈익빈 상황은 더 커지고 중산층은 점점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 혹은 미국 혹은 캐나다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어려워질 때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하여튼 이 느헤미야 시기에 유대인들 사이에도 어떻게 이런 빈부적 격차가 크게 났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이 일어나기 대략 10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간단히 읽어보면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물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11절을 보겠습니다. 금 그릇과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더라. 세스바살이 포로로 잡힌 자들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갔더라. 즉 1차 귀환이 있었을 때 그 유대인들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금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바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 학개의 글을 읽어보면 1장 4절에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라고 널빤지로 꾸몄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천정이 있고 벽이 패널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그 당시 꽤나 좋은 집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잘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1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은 삶이 풍족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재산이 더욱 늘어났었겠죠. 그리고 에스라가 이끄는 두 번째 귀환을 보면 그 당시 다리오 왕의 칙령이 있는데 에스라 6장 5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집에 속한 금기구와 은기구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취하여 바빌론으로 옮긴 기구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두되 각 기구를 그곳에 처소에 둘지니라 하였더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고레스 칙령을 그대로 지키게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에스라의 귀환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보다 대략 12년 정도 앞선 시간이고 그때에 미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먼저 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기근도 생기고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빈부 격차는 더 심하게 생기게 된 것이죠. 마치 지금과 비슷하지요. 그 당시 부자들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착복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큰 이자를 또한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땅과 경작지를 담보로 잡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담보로 잡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자를 받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자를 받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24장 3장 19절을 보면 너는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나 음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내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신이 이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했었을까? 느헤미야였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서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이러한 상황을 알았을 때 처음 보인 반응은 첫 번째로 분노였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여기서 분노란 옳지 못한 것,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 옳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생겨야 하는 분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너무도 개인주의가 현재 팽배해지고 있기에 옳지 못한 것을 보고 분노하는 감정이 사실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초록불이 아닌 빨간불에 애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가려고 하는 엄마를 보면 아예 소리쳐서 그냥 잡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고 막 뭐라고 막 하던 그러한 모습이 기억이 있습니다. 애 교육이 뭐가 되느냐고 막 이렇게 막 혼을 내던 그러한 저희 아버지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엔 그러면 큰일 나죠.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는 사실 그릇된 것이 아니죠. 요즘에는 불의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주위에 관심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인 반응은 깊이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지만 그것을 바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7장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한 뒤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길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이교도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심지어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혹은 그들을 우리에게 팔아야 하겠느냐 하매 그때 그들이 잠잠하여 대답할 것을 찾지 못하기에 아멘. 힘을 다해서 다른 민족에게 팔려버린 우리 형제들을 다시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같은 형제들을 괴롭힐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모욕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정 옳게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양심의, 믿음의 양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서 취할 수 있노라 청하건대 우리가 이자 받는 일을 그만두자. 청하건대 이 날에 그들의 땅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과 또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하는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8절부터 느헤미야의 논리는 그 당시 형제 유대인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잠잠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옳은 길을 걸어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그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걸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 왔음을 그리고 리더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입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리이다. 하기에 그때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이 약속대로 행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하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전 느헤미야 3장 5절을 보면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못마땅했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말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행하여 모범이 되었음을 심지어 그를 못마땅히 여겼던 고귀한 자들까지도 이렇게 움직여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느헤미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걸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같이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갈등이 있을 때 해결될 기미가 이렇게 보였고 이렇게 사람들이 동의를 했을 때 보다 확실한 마무리를 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읽은 12절을 보면 그 부자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동의했었을 때에 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제사장을 불러 확실히 약속을 이행할 것을 맹세시켰습니다. 대단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대방 사이너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죠.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하게 하였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안 지키겠습니까? 13절입니다. 또 내가 내 무릎을 흔들며 이르기를 이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일에서 그를 흔들어 버리실 것이요. 그가 이와 같이 흔들려 버림을 받고 빈손이 되리로다 하매 온 회중이 아멘 하고 주를 찬양하며 백성이 이 약속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정말 일을 깨끗하고 빈틈없이 처리했음을 볼수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되어 일을 행했음에도 인간적으로도 빈틈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현실적인 상황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가 큰 희생을 하며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고 하나님께서 훗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라고 되어 있고 19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어려움과 갈등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아도, 교회에서 기도를 잘해도,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도, 아멘하고 크게 외쳐도, 집으로 돌아가면 또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세금을 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직장도 어렵고, 집세도 내야 하고, 비즈니스도 신경 써야 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삶은 또 삶입니다. 오늘 본 이런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희생시키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런데도 현실의 문제, 즉 먹고 사는 일과 세금과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그대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죠? 갈등도 삶을 통해 계속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어느 집단에 내가 속해 있던 삶의 갈등은 정말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주어진 상황 안에서 말씀을 근거로 어려움과 갈등을 풀어가며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 봐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생활이 실제로는 마치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일을 해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지혜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책상 위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머리만의 믿음도 아니고, 믿음은 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찾고, 진리를 통해 원리를 찾고, 이 원리를 통해 지혜를 얻어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오늘의 갈등을 그렇게 해결했듯이, 그리고 어려움을 하나씩 이겨나가면서 성벽을 그렇게 완성했듯이,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삶이라는 성벽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꾸역꾸역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라는 성벽을 완성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의 느헤미야를 같이 보셨죠. 그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옳은 것을 분별하였고 옳지 않은 것에 분노하였고, 그렇지만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여 일을 계획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에 그때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을 보았고, 일을 확실히 또한 마무리함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생활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오면 좋은 말, 현실은 현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용되는 현실을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 성벽을 완공해내는 믿음의 현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부상이 그냥 삶의 일부라고 합니다. 부상이 있다고 경기를 못 뛰면 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도 갈등도 믿음 생활의 일부이죠. 그냥 그것을 안고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님 뵐 때까지 사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을 통하여 현실과 믿음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현실의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참 그들이 성벽을 완성했듯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